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유독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의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이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기고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예수께 간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꾸짖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일깨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8장과 또 14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중이었고,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시고, 그리고 그 밤에 제자들이 풍랑에 곤경에 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이제 우리가 쉽게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수에 무슨 풍랑이냐, 호수에 또 무슨 파도냐 싶겠지만, 갈릴리는 그 지정학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풍랑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일단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우 저지대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를 둘러싼 지역은 그보다 해발 고도가 한 300m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에서 200m가 낮고, 그 주변 지역들은 해수면에서 300m가 높으니까 약 500m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그리고 알다시피 갈릴리 동편에는 골란고원이라고 알려진 아주 높은 고원지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보통 해발 고도가 1000m 정도가 되는 곳이니까 굉장히 경사가 심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이 골란고원 쪽에서 찬 공기가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지역에 이르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뒤섞입니다. 과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기상이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죠. 심할 때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 2m가 넘는 파도가 쳤다고 하니까 갈릴리 바다 호수가 만만하지는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폭풍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한편으로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소한 4명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지간한 파도와 폭풍을 경험해 봤을 것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 기술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여정을 처음부터 계획한 분 자체가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평안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사실은 올바른 기대는 아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삶이 안정적이거나 평안하거나 무엇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는 이미 이 본문 앞에서 한번 부각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앞에 가서 8장 18절부터의 몇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 그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항해를 하게 된 것이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갈릴리 건너편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떠나려 하시는 예수님께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왕에 따르던 제자였는데 서기관은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주어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서기관의 발언을 조금 비꼬아서 번역을 하면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선생님은 제게 선택되셨습니다. 영광인 줄 아십시오. 이렇게 그 번역할 수도 있다고 뭐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당연히 훌륭하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이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겠다는 것은 뭐 귀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나를 따른다고 해서 너가 인정할 만한 선생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좋은 보상이나 상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선생님을 따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실 때 아마 멀리 여행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또는 병들어 오늘 내일 하는 아버지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아무래도 먼 길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족 간의 유대와 또 가족으로서 아들로서 져야 되는 책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를 따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과 대화한 두 이 사건이 주제를 이렇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적인 성공, 보상 이런 것들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전혀 다른 길이다. 그런 것을 얻는 길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고생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은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귀중하고 시급한 일이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인류가 생각할 때 가장 고귀한 일, 가장 고귀한 의무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고 또 시급한 일이다 라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 바로 앞에 있고 이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으로 장면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8장 바로 앞에까지 예수님께서는 긴 분량을 할애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8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일들이 8장부터 쭉 펼쳐 보여지는데 가장 이제 먼저 나온 사건들이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명성을 얻어서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를 건너가시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맛보는 일이지만 어려움과 역경이 없지 않다. 오히려 세상의 도전과 흔들림이 있다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과 세상의 위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리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미지의 또는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가 속한 이 물리 세계에서도 영향을 미치시는 그리고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주와 시공간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기에 그가 명령하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라고 하는 주제가 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으로 마무리됩니다. 대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8장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뱃속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다른 갈릴리 호수와 풍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의 경우에서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정말 예수님이거든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건너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누구보다도 바다가 어떤 곳이며 더구나 폭풍을 치는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배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바다에 발을 내딛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는 그래서 바다를 걷는 경험을 하죠. 그렇지만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 그 바다에 삼키워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폭풍우 속을 걸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폭풍우 속을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도 하고 믿음을 잃고 바다에 빠져드는 경험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이 웬 말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왜 코로나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가? 왜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도전과 시험으로부터 도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서 벗어난다기보다는 그 속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 생활이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속을 함께 함으로써 모든 상황, 모든 국면, 모든 시험과 도전, 실패와 좌절의 경험까지 통틀어서 묶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중한 경험이 되게 하십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바람과 폭풍까지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죠. 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까? 그냥 좀 편안히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히 사는 것 자체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환난과 전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자그마한 평화가 깨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이렇게 천국을 그리죠. 제가 어렸을 때 느꼈었던 답답함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 영원히 죽지 않으면 행복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이죠. 죽지 않는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영생의 아주 소극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결핍 없이 느려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생명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은 나름 뭐 건강하고 나름 삶의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결핍에 노출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 결핍된 증상들이 우리의 온몸에 저항할 수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은 생명 그 자체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원래의 목적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을 누리려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생의 의미는 다른 존재와 나누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고, 또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이면 다 아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아주 뭐 유명한 뭐 철학자의 이야기를 동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백인 할아버지와 흑인 할아버지가 한 병실에서 만나죠. 흑인 할아버지는 평생 정비공으로 일한 그냥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을 일구고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백인 할아버지는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모든 관계를 자신이 소비하는 것으로 만나고, 그 물질이 없으면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죽기 전에, 두 사람 다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써보는 거죠. 그걸 버킷리스트라 그러잖아요. 써보고 이 돈 많은 할아버지랑 친해져서 이 평생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던 호사를, 그리고 귀중한 모험과 경험들을 같이, 둘이 같이 하게 됩니다. 둘이 같이 하면서 둘 사이에 우정이 싹 트죠. 우정이 싹 트고 이 흑인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이 갑부지만 그 삶이 너무나 피폐하기 때문에, 그 삶이 그 인간과 가족이 주는 그 관계가 주는 사랑이 주는 그 풍성함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딸과 화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딸과 화해할 것을 권유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도 놀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소비하는 것으로 내 삶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같이 겪으면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함께 여러 상황을 겪어가며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그와 한편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생명의 의미인 것이죠. 인간이라면, 생명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법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 의미를, 그 관계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 안에 그 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하나님과 묶이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모든 삶의 고점과 저점을 함께하며 풍랑을 함께하며 그 속에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를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시가 뭐죠? 시편 23편이죠. 오늘 우리 강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불러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바로 앞에 시편 22편에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원망하고 부르짖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시편 22편에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탄식은 기도로 이어져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으로 넘어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한 찬양이 중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시편 22편에 있고, 가장 영광되고 평안한 순간에서도 그런 자리에서도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아는 것도 고백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둘 개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로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런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이 그냥 달달한 고백이거나 그냥 따뜻한 마음을 고백한 감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풍상을 거쳐 나온 한 인생의 절절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러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그 주인에게 보여야 할 신뢰와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원망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그 믿음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버리거나 떠나는 일이 없이 그 풍랑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이런 일들로 역사가 가득 채워져 있고 성경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애초에 코로나라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애초에 내 삶에 이런 재난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지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겪었었던 그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 그때 참 힘들었지.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백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온 사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격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비명만 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제자들이 주를 찾아가 주를 흔들어 깨웠었던 것처럼 자기의 기술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대신 예수님을 깨웠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혼돈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백을 만들어내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비명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실할지 하나님 우리는 모르오나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이 상황들을 견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